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같은 불평, 불만임에도 하나는 징계를, 하나는 문제 해결을 얻게 하는가? 무엇이 같은 불평, 불만임에도 하나는 징계를, 하나는 문제 해결을 얻게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민수기 20장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불평, 불만이 많은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거장 모세도 무너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늘어놓은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는 달리 이제 자신의 감정이 섞인 과한 말과 그 행동을 함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이 처음 맡기신 사명,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한 그 사명에서 이제 하차하게 되죠. 뭐 그 당장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어쨌든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사명이 끝나면 결국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다시 말해 죽게 되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그때까지 모세의 육신이 아주 건강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에게 사역의 주도권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참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어떤 관계냐.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알았어 다 이해할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야 그래도 우리끼리의 관계가 이 얼만데 다른 사람과 좀 다른 특별한 대우를 너에게 해야지 서로를 특별한 관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서로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혀 충돌하지 않고 서로 충돌되지 않고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참으로 은혜와 자비와 공의와 공평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의 법칙처럼 뭐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갑에게 잘 보여야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막 뇌물을 바치고 아부를 하고, 그러다가 온갖 비리가 다 나오고. 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뭔가 헌금을 더 내고 봉사를 더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확실하게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고 아부를 하는 자들보다 비록 표현을 잘 못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코람데오의 의식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곳곳에서 그 부르신 약속을 따라 빛과 소금 되어 열방의 제사장답게 살아가고자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의 어떤 신앙을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에 가치가 있으니 그 가치를 가지고 각자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교회 속에서 셀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드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건들 후에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사해 바로 위쪽에 있는 모압 평야로 가는 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족속의 땅, 뭐 모압 땅 이런 걸 지나가야 왕의 대로 그러니까 무역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 이제 에돔이 있지, 그 위에 모압이 있지, 또 그 위에 아모리 족속이 있지. 이걸 다 좀 통과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모세가 먼저 에돔 족속에게 사신을 보냈죠. 같은 조상, 에서와 야곱이 형제니까, 그 후손들이니까, 같은 조상의 후손 아니냐, 이야기하면서 거길 통과하게 좀 해달라.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에돔 족속들이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고 위협함으로 해서 결국 이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그 홍해 북쪽 끝 아카바만 거기까지 내려와서 에돔 나라를 돌아서 에돔 광야 모압 동편의 그 모압 광야길을 그러니까 먼 광야길을 택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길을 택했는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어떤 길을 따라갔는지 좀 살펴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 속에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되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지도를 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이 호르산은 가데스 근처에 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근데 고고학 적인 고증을 통해 보는 것은 에돔 족속들의 근거지였던 세일산 근처, 그러니까 에돔 변방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성경의 본문과 연결을 해볼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지역 호르산 쪽으로 갔다가 통과하는 것을 거절당함으로 다시 가나안 땅 북쪽 네게부 지역으로 올라 길을 잡았다가 보니까 21장에 그 아랏 왕이 나와서 또 싸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에시온 게벨 쪽으로 갔을 거라고 이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호르산이 가데스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 물론 에돔 족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보는 것이 본문의 흐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상황이라고 봅니다. 계속 설명을 할 텐데 아무튼 그곳 호르산에서 모세형 아론이 죽게 돼서 한 달을 머물게 되거든요. 아론의 죽는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가 20장에서 볼 때 에돔이 통과를 거절한 이후에 나와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일단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사신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21장으로 가면 이 가나안 남부 네게부 지역에 있던 아랏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싸움을 거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보면 정황상 볼 때 지금 20장에서 에돔으로 보냈던 사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를 떠나서 원래 자기들이 예상했던 경로를 따라 갔다는 거죠. 20장에는 이미 이야기가 거절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 거절의 이야기는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21장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돔에게 거기서 거절당하는 이야기가 먼저라면 가데스에서 에돔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 길을 택했겠죠. 에시온 게벨 쪽으로 가는. 근데 그냥 원래 그 길로 나갔다라는 것은 그 21장에서 그 가나안 남부 쪽에 그 네게부 지방에 살던 아랏 왕이 막 시비를 걸 정도라고 보면 결국 원했던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아랏 왕을 물리치고 이기고 그러고 나서 또 계속 보니까 원래 가고자 했던 에돔 땅을 통과하는 길 쪽으로 가다가 에돔 족속의 군대들이 이제 나서서 막아서게 되니까 그때 이제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서 에시온 게벨 쪽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자, 사실 에돔이 길을 좀 열어주면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 지름길을 막아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로서는 정말 그 몇 배나 되는 훨씬 어렵고 긴 여정을 택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의 군대, 아랏 군대를 다 이겨버렸으니까 어떤 그런 승승장구하는 분위기를 몰아서 그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그냥 거기 뚫고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게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제 족속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짧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하고 몇 배나 먼 이제 험난한 여정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 길을 걷다가 또다시 이제 불평불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왔는데 징계가 임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막의 불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이제 고통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죽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이게 가데스에서 그 물이 없었을 때 방황하면서 불평불만했을 때는 또 감정이 섞은 자극적인 말로 결국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이 징계를 받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성들이 징계를 받죠.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했던 불평불만은 말이 과했다고 해도 현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징계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좀 불편해도 형제 민족이고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자신들도 연약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배려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니까 하고 좀 멀리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이들이 불평불만했던 이유는 나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죠. 단지 자기들이 힘들다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 난 좀 더 편한 길을, 빠른 길을 가고 싶어. 이것 때문에 자기의 그 생각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중, 의도를 외면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익한 빠른 길로 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거기서 나온 불평과 불만이 또 얼마나 또 감정 섞인 말들을 했겠어요. 막 쌍욕을 했을 가능성도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 이렇게 탐욕과 욕심의 뿌리를 둔 불평 불만인지 백성들의 기도와 이 백성들의 아우성이 어떤 건지 정말 물이 없어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인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불평불만을 터뜨린다고 무조건 벌하시고 매를 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이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불평불만이 스스로 되돌아볼 때 정말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실 조금 불편해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면 되는데 근데 그게 싫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쉽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불만인지 잘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온갖 그냥 빚은 빚대로 지고 그래가지고 큰 짐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 편하게 살고 나 좀 이렇게 좀 뭐 있는 것처럼 살고 싶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뭐 없어요 부족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원인 그 의도를 보신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이 기도가 나의 불평불만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이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깨달아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록 불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그게 이제 기둥에 구리뱀을 만들어 매달아서 그걸 봄으로 해서 나을 수 있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보면 나올 수 있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교훈은 성도의 삶은 구약의 처음부터 믿음의 삶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야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를 알려주신 게 아니고요. 창조의 처음부터 항상 변함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뱀이 상처로부터 이들을 구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구리뱀을 볼 때 나을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그걸 구원하게 하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비유하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기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또 다른 우상을 하나 만드는 걸 수도 있다고요. 그저 목걸이로 십자가 차고 다니고 그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잊지 않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결과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단지 무슨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는 뭐 자기들도 구원의 방법으로 부처를 찾고 뭐 알라를 찾고 다 찾잖아요. 이단은 또 이단을 찾고 뭐 자기네 교주를 찾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고 외치는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다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 다림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도 또 감사도 그 뿌리가 어디에 다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불평불만은 문제가 해결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키는 재앙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감사는 하나님이 볼 때 기가 막혀. 이게 무슨 감사야. 도둑처럼 남의 물건 훔쳐다가 갖다 주면서 너무 많이 훔치게 해서 고맙습니다. 땅을 샀는데 그냥 뻥튀기가 10배로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볼 때 무슨 감사의 건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을 흘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믿음도 믿음의 뿌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에 닿냐 아니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내 기대와 욕망의 뿌리에 닿은 그런 결과냐. 이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사건들을 통해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또는 우리의 불평, 불만이 어떤 뿌리에 닿아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나의 기대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창조주여 구원자여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와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좀 차분하고 깊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신 신실한 법도와 규례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늘 변화무쌍하게 다가오는 이 현실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마치 이 돛 그리고 키를 잃은 그런 배처럼 주변의 환경에 따라 여기저기로 이제 표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의 어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곳곳에 심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심어가고 그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다운 성도답게 되어가는 여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환경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반복된 실수를 우리가 줄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런 사건들을 통해 바르게 배우고 교훈을 삼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역사 속에서 넘어졌던 이 백성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이 불평불만하다가 무너질 수 있어요. 물론 살아가며 뭐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이미 역사 속에서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교훈들을 우리가 그래서 잘 보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의 실수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반복하는 실패와 불순종을 더 줄여서 결코 우리가 걷길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했던 그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불평, 불만, 나의 믿음의 뿌리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는지 좀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서 우리의 뿌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믿음으로 이 시대 속의 빛과 소금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조금 좋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탓하며 불신의 근거를 둔 불평, 불만을 터뜨리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나로 말미암아 삶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더욱 우리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불편한 삶으로 인해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 불평이 불신의 뿌리를 둔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간절한 안타까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직 이 말씀 앞에만 우리가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